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문맥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8장에 가서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에서 세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혹시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세례비를 받지 않는다 하고 자기의 그 사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이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10장 앞부분 1절부터 이제 13절, 그 다음에 뒷부분이 14절부터 33절이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33절은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문맥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그 얘기하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많이 참아야 된다. 그리고 9장에서는 자기 사례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의 앞부분 1절에서부터 그 13절에는 소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 나가다가 멸망한 그런 사례가 있다. 이 얘기를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앞부분까지 이야기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8장에서 하고자 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10장 14절부터 33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맥락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도 이제 기록이 되면서 10장 후반부에선 고린도전서 8장에서 끝맺지 못했던 우상 숭배하는 그 이야기, 그거를 이제 끝마치는 그런 형식으로 10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장 앞부분에서는 중요한 그 요절이라고 할까? 핵심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구절이 짧은데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목사라든지 특히 교사라든지 또뭐 교회 오래 다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유의해서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12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8장, 9장 10장에, 이세 장의 총 요약이 지금 여기 12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지금 요절로 우리가 잡고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절 그 정도까지 오늘 강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기 10장 1절 가서 보니까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 이 전서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죠? 그럼 그 고린도는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의 도시예요?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그 교회에 이방인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구나.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다 거기가 이방인이면 거기다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구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 18장 거기에 7절, 8절에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회당에 바싹 붙어 있었더라.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버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믿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11절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 시작이 되면서 우리 형제 소스데네 그 소스데네가 역시 또 유대인들의 회당의 치리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로 봐서 뭐 아마 적어도 한반 정도 이상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너희가 이 점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점을 꼭 알았으면 한다. 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구름은 여러분이 성막 세우는 거 제가 이제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다음에 첫째 날에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세웠다. 이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출애굽기 40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특별히 성막이 있는 곳, 그 위에는 구름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구름, 이런 구름으로 이제 우리가 일단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이 바다는 뭐 당연히 홍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서 구름 아래, 뭐 아래에 있고 바다와 구름 속에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침례는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면서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침례를 이제 베풀었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함께 침례를 주신 내용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 우리가 성령 침례라는 거 알고 있고 또 불침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마태복음에 나오면서 지옥 불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 침례는 이 불침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구약 시대에 이집트를 떠나서 구원 받아서 그래서 홍해를 걷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침례를. 근데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여기는 침례를 받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와 어디 하여튼 밑으로 들어가야 일단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그래서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 지금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침례를 받는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하면서 침례를 받았는데 구약 시대 그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서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도 진짜 침례는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침례라고 할수 있는 그런 의미의 어떤 것을 홍해를 지나가면서 받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침례의 그 의미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하고의 천사들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증명해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1차적으로 성경 전체적인 그런 문맥에서 가서 침례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보시면 동일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과 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모세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 속한 자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이미 신약시대가 열렸는데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거늘 이미 이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신약시대가 열려서 상당히 뭐 한 15년이고 얼마가 지난 시점이거든요. 20년이고 이렇게 지난 시점인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그랬더니 곧바로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며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지금 우리말에서는 이 3절을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게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는 이 대답도 마찬가지 요한의 침례다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어떻게 이제 번역이 돼야 되냐 하면 여기 unto what then were baptiz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에게로 침례를 받았느냐 이런 뜻이 원래는 그랬더니 대답도 요한의 침례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아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됐냐 침례자 요한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근데 지금 이게 시대가 어느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요 시점에 아직도 구약 시대인데 요 구약 시대 지금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변천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천기에.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의 침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누구에게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걸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시대, 여기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신약 시대인데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례가 구약, 이 사람들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다만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곧바로 물 침례를 받으면서 다른 의미에서 재침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이런 데 가서 보면 누구에게 속하는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는 그런 침례를 받았다. 그럼 모세의 시대에 속하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 가서 잠깐 보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31절에 이제 홍해 사건이 이제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런 차원에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이 이제 시작이 될 때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7절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예표의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냐? 모세에게 속해서 이 사람들은 율법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식의 그 침례를 받았는가?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서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침례라고 얘기했느냐? 14장 21절, 22절 가서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29절, 30절 가서 보니까 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 사실이죠. 근데 물이 이제 갈라지면서 바다를 마른 땅 위로 걸어가면서 말 그대로 저이양 옆에 엄청난 규모의 물벽이 이제 세워졌고 물벽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막 물도 튀기고 뭐다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거를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침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 구원받은 뒤에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이집트를 떠나면서 구원받았거든요.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어가는 이 과정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 그 죽음과 매장과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침례라고 하는 거이 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망을 통과한 다음에 결국은 생명으로 나오게 되고 똑같은 이 바다를 누가 또 통과해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군사들이 통과하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그러니까, 침례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무조건 일단 죽는 거다.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찌됐든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침례는 사망을 나타나서 모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서 나오는 거고, 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죽어서 나오는 거다. 네, 그런 의미들 이제 담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면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다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일어나 걷는 것 이것이 지금 침례의 의미인데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와 같은 과정을 영적으로 겪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침례는 불침례든 성령침례든 아니면 물침례든 아니면 여기 홍해를 건넌 침례든 모든 침례가 다 뭐예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붙여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이 있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마셨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고 또 누가 그들을 인도에 갔느냐 하면 영적 반석이 인도에 갔는데 그 영적 반석이 그리스도였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구약 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생활하는 가운데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홍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1세대가 다 죽게 됐다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 굉장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경험을 했어요? 만나를 맛보았다는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듯이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땅에 나가면, 그러면 이 만나를 거두어서 그거를 40년간 먹고 사는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다. 또 원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셨다. 이게 이런 것들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냐? 말 그대로 매일이 기적인 거죠. 40년 동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만나와 물을 마셨는데, 무슨, 원래는 진짜 만나와 진짜 물을 마셨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그렇죠? 음식이고, 영적인 음료고, 그 다음에 물을 냈던 그 반석도 사실은 영적인 그와 같은 반석이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반석 한마디로 그리스도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구약시대에 일어난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예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표로. 그래서 만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만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요한복음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가서 보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모세가 만나를 준 걸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신다. 물론 모세로부터 받은 거 사실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는 예표고 앞으로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실체인 참빵을 하나님이 또 주신다. 그 얘기하면서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모티브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49절에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과거의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오게 된그 만나 그거 먹고는 죽었다. 근데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또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그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4장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모티브는, 구약 시대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먹었던 만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거기 먹었던 그런 물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지금 그러한 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또 반석이 나오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된 그런 사건이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 20장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잠깐 가서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집트를 떠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곧바로 생긴 거예요. 17장 6절.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4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 하나이다 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강을 칠때 쓰던 네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내가 너는 그 반석을 내려치라는 거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일이 있은 지한 1년쯤 더 지나서 민수기 사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시고, 민수기 20장 8절에서 이제 13절 가서 보니까 백성이 이제 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불평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8절,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더불어 집회를 함께 모이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뭐라 그래요? 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근데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이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려 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번 침해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근데 마시긴 마셨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엄중한 그런 심판을 이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다 여기 가서 보시면 첫 번째 경우에는 반석을 어떻게 해라 한번 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말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처음에 한번 쳤는데 여기 두번 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아니에요. 말하라 그랬는데 가서 화가 나서 내려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석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예표냐? 예수님을 한 번만 내려쳐야지 두번 내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번 죽는 것으로 끝이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내려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무슨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려요. 미사라고 하는 건 매주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예요. 매주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 내려치는 그런 행위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거든요. 한 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번 영원토록 완전 무결한 그런 희생 예물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내려치신 거거든요. 그 이후에 또 내려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어떤 영적인 이와 같은 예표로서 이와 같은 반석이 지금 주어졌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또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 성도는 구원받을 때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발 씻겨준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발을 씻어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얘기하게 되니까 다 씻어주십시오. 그 얘기하니까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온몸을 씻는 것은. 그래서 여기 지금 내려쳤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실체는 한번 죽어야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5절에 그러나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정만 얼마쯤 된다 그랬어요? 한 60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한 1,000명, 만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걸어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60만이 다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요점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정말 사람이 언제 그런 걸본 적이 있겠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는 거,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 쏟아져나. 이런 걸 누가 봤냐, 이거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 1세대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 가운데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좀 나은 사람이다. 뭔가 좀 경험이 많다. 뭐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 예를 들면 목사 같으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그냥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자, 그 얘기는 이제 하면서 특별히 5절에 이게 어떤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악한 보고를 해서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첫 세대 사람들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는다. 그렇죠? 예.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빙빙 돌게 되는 그와 같은 방랑 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첫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영적 반석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걸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마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5절 우리에게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몇 차례 이제 나왔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좀 이렇게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한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모세가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거죠. 딱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진 아니하였느니라. 몇 사람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시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한 그 모든 자들, 그게 결국 누구예요? 첫 세대가 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몇 사람 빼고는 이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안식, 보상의 안식은 받지 못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이런 이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구약시대 성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 일어난 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도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구약을 번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 신약 시대, 이제 신약만 있으면 되지. 그건 뭐 굳이 구약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게.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의 본보기가 됐고, 또 누구의 본보기가 됐어요? 구약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가 돼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구약을 많이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본보기들을 보고, 실질적인 사건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니 애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이 유월절 사건 이런 거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고, 구약을 귀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탐욕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민수기 11장. 어떻게 했느냐. 한번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또 사실 이 말이 우리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고 탐욕을 부렸는가 한번 그냥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읽습니다. 제가 11장 4절, 5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 과거의 세상에 살때그 누리던 그런 것들,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우, 과거에 그때가 참 얼마나 좋았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메추라기 보내는 내용이 31절에 있어요. 예, 그래서 메추라기가 오는데, 메추라기가 와서 이제 지면에 쌓였는데 2큐빗쯤 쌓였다니까, 1큐빗이 한 0.45미터니까 한 근한 1m 정도 메추라기가 죽어서 쌓인 거예요. 엄청나. 한번 먹고 니들 마음껏 해봐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그 다음 가서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렇들 그리고 진영 사방에 걸다 널리 펼쳐놨어요. 32절에. 근데 고기, 먹고 났는데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빨 사이에,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들은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라. 특별히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런 문제로 탐욕을 내던 자들이 메추라기 먹자마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빨 사이에서 메추라기가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일어나서 이 탐욕 부린 자들 다 죽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내용 얘기하면 아 요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구나. 이제 이야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백성이 아론을 위협해 갖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뛰어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 하게 될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은 이제 발람 사건이 끝난 이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놔갖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 있어서 민수기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행음이 시작된 이후에 8절 가서 보니까, 8절. 아니, 9절 가서 보니까 그 재앙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는데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2만 4천 명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8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다. 지금 몇 명이 차이가 나는 거야? 천 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야, 이거 성경에 오류가 있구나. 그렇죠? 오류가 있잖아요. 왜안 해요? 여기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고, 민수기에는 전체 죽은 자가 2만 4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루에 2만 3천 명. 전체 죽은 자는 2만 4천 명.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자, 어찌됐든, 이 음행이 넘치는 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그 교회, 그걸 향해서 음행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사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겁니다. 21장.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푸석푸석하고 이거 매일같이 먹는 거 도저히 우리가 못 먹겠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만나는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거 처음엔 뜨겁고 뭐가 좋더니, 이거 예수 믿는 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별게 아닌데, 푸석푸석한데, 메말라.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만날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자가 죽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여기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 이후에 불평하다가 죽은 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장자를 죽인 그와 같은 그 재앙의 천사를 파멸시키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기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생기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멸시키는 자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나와 있고, 이 파멸시키는 자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이 재앙의 천사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다. 예,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불평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안에도 저를 비롯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에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복이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남아있던 그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특별히 말세를 만난,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세상 끝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지은 걸, 기록한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말세로 보시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탐욕을 부리면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다, 음행하면 안 되겠다, 불평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 앞에 있는 자들이 왜 다 이렇게 됐냐?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빵도 내려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뭘 해서 이런 걸로 착각했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그 지식에 내가 풍성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자들이 사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12절을 또 인용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멸망당한 이 사람들 이게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냐. 구원 잃어버린 거 절대 아니죠. 이해하시죠? 이 이집트를 떠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만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그 보상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금방 죽게 되니까 또 하늘나라의 보상도 쌓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우상 숭배 탐욕, 그 다음에 여기 음행하는 거, 불평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그런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구약시대 성도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그 시험, 그 무슨 시험이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공통적으로거든요. 공통적으로. 개역성경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그 시험,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공통적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사람이 공통적으로 받는 그 시험은 한마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 그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할 때도 이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 이후에 둘째 아들 예수님이 왔을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들고 나온 것도 여기 있는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인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로 나타나? 여기 나와 있는 음행, 그렇죠? 불평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에게 가장 큰 공통적인 시험은 자기가 잘못하고도 남을 비난하는 이런 거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사람이 가인인데 그 가인을 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자기 걸로 보지 않고 아벨의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자들의 가장 큰 공통시험은 입을 열어서 자꾸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수다를 이제 떨면서 아닌 거를 자꾸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영어로는 그거를 비지바디라고 그랬어요. 바디가 비지하다는 거. 비지 아시죠? 바쁘다는 거예요. 그 비지바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지바디가 되면 안 된다. 여자들에게 그러한 그 경고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제 가서 보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자백하게 될때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 여러분, 그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악을 지어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빌론으로 가요. 얼마 동안 가냐? 70년 동안 가 있는단 말이에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을 주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화평을 주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경우를 가서 보시면, 자,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아들들 보냈어요. 그래서 양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요셉을 만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가서 아버지한테 다음에 이집트에 양식을 사러 올 때는 반드시 너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나를 대적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야? 자기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살리는 일이 됐잖아요. 이게 피할 길이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그 형들이 이젠 우리가 죽었구나. 그렇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그래도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가 했던 일을 다 갚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향해 그런 약한 마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선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 딸들에게도 이번 주에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어려운 일,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어야 된다. 그게 피할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요약의 말씀을 드리면 시험을 피하기 위한 첫째 단계는 뭐냐?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죄를 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의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고 다니엘이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둘째 단계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그 행실,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단계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늘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유혹이 오고 죄를 지을 건 찬스가 자꾸 오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넷째 단계, 마귀가 유혹을 갖고 올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또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인 그러한 그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특별히 강한 자들, 경험이 많은 자들,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